VOA 세계 뉴스입니다. 캐나다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의 캐나다 방문을 허용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선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또 3일 이내에 코로나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이번 국경 개방과 관련해 신청자들의 사전 등록을 받았지만 캐나다를 방문하는 미국인들의 예상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케벡주와 국경을 접한 미 버먼트주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헬스케어 센터는 검사를 받은 사람이 최근 3배 이상 늘었다며 국경이 개방되면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 인력의 방문을 제한해왔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와 달리 미국은 이번 달 21일까지 계속해서 비필수 인력의 미국 방문을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오늘로 7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오전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원폭 희생자 위령제와 평화 기원식이 열린 가운데 76년 전 원폭이 투하된 시간인 오전 11시 2분에 맞춰서 행사 참석자 약 500명이 희생자를 위해 묵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다우에 도미사 나가사키 시장은 일본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우에 시장은 동북아 지역에 핵 비핵지대 건설 방안을 검토해 핵 우산 대신 비핵 우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히로시마 원폭 76주년 행사에 참석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행사 후 기자들에게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인권 문제에 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화춘잉 대변인 명의의 기자문답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홍콩 관련 발언과 메모에 대해 미국이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또다시 악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홍콩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주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며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주민의 추방을 18개월간 유예하는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 대변인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홍콩을 회복하고 홍콩 주민에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제공했다면서 홍콩 주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고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람코는 어제 실적 공시를 통해 올 상반기 순이익이 4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람코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상반기에는 순이익이 233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순이익은 254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6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아민 나세르 아람코 최고 경영자는 이번 실적에 대해 전 세계 에너지 수요에 강한 반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나세르 CEO는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로나 팬데믹이 원유 수요에 영향을 미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산유업체의 생산 감축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이후 하루 800만에서 9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납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열린 내각회의에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해당 로켓 공격을 감행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레바논 정부와 군은 자국 내에서 발사된 로켓포 발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납탈리 총리는 공격을 감행한 주체가 팔레스타인 조직인지 독립 세력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탈리 총리의 발언은 전날 헤즈볼리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습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무장 세력은 최근 로켓 공격과 전투기 공습을 잇따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9일 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은 지난 3월 상반기 훈련보다 규모를 줄여서 10일 사전 연습을 시작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유엔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랜섬웨어 공격을 돕는 해외 국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 20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2에서 4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은 지난 3월 상반기 훈련보다 규모를 줄여서 내일 바로 10일 사전 연습을 시작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했던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군 당국이 사전 연습과 본 연습으로 나눠 하반기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갔습니다. 9일 한국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한 군 당국은 최근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을 지난 3월 상반기 훈련 때보다 참여 인원을 줄여 실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1부 방어와 2부 반격에 당초 예정된 본 연습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으로 진행합니다. 사전 연습으로는 10일부터 13일까지 각종 국지 도발과 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진행되는 이 훈련은 전쟁 발발 전 국지 도발이나 테러 등 돌발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 전쟁으로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진 훈련입니다. 16일에서 26일로 예정된 본 연습은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기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폴 럭케머라 미한 연합사령관이 주관합니다. 훈련을 위한 증원 인력 없이 작전사령부급 부대의 현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수준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은 16일 본 연습 시작 직전에 시기와 규모 등을 공동 발표하고 그동안의 관리에 따라 북한군과 유엔군 사령부 간 직통 전화로 북한 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은 2019년부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고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폐지하고 소규모 전술 훈련으로 전환했습니다.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사라지면서 한반도 전구작전과 연합방위태세 점검은 연합지휘소 훈련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훈련 규모가 축소돼 연합전투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각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병력이 또는 장비가 들어오고 또 우리 장비와 상호 운용성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야 파이트나잇 태세가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안 된 지가 벌써 3년이란 말이죠. 실병 또 장비 이런 것들이 함께 기동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장기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절름발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앞서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규모와 상관없이 연합훈련 자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8월 미한 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관련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연합훈련 실시로 인해 북한이 불만을 표출하고 남북관계가 단기적으로 냉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내부의 식량, 보건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남북 정상 간 합의로 통신 연락선을 복원시킨 흐름을 뒤집을 만한 도발 행위에는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김정은식 성군 정치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군이 방역이나 아니면 건설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해라든지 여러 위기에서 군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 군을 앞세우는 고강도 도발을 한다거나 유력 시위를 한다거나 또 상응하는 대규모 훈련을 한다거나 하는 그럴 여력이 지금 북한에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북한이 연합훈련 실시를 군사도발의 명분으로 삼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 때 국방력 강화와 신무기 개발을 강조한 점을 주목하면서 미중 갈등 속에 강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하긴 하겠지만 시기를 봐가며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8차 당대회 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5개년 계획에 플러스해서 공세적 외교와 국방력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대례식 무기의 어떤 그 현대화는 분명히 하겠다고 했고 그걸 그냥 진행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8, 9월이에요. 10월달 넘어가면 어려워요. 10월달에 중국에 바로 올림픽 분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려면 그 이전에 해야 돼요.
한편 이번 훈련도 규모가 최소화되면서 상반기 훈련과 마찬가지로 한국 측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능력 FOC 검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C 검증을 하려면 검증 요원들이 지휘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 거리두기 등으로 훈련 참여 인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검증 요원 참여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승겸 미한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본 연습 1부와 2부 때 각각 하루씩 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하며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예행 연습만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한국군이 앞으로 전작권을 또 한미연합사를 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훈련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전시에 증원되는 대규모 미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제대로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요.
미한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연합훈련을 통해 기본 운용 능력, 즉 IOC와 FOC, 그리고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즉 FMC 등 3단계 평가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인 FOC 검증도 하지 못하면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혹은 전환 시기를 확정하려 했던 문재인 한국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를 지냈던 알렉스 웡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6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과의 협상 경험 등을 나눴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연합훈련 연기나 또 제재 완화 등 양보안을 제시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김영교 기자가 웡 선임연구원과 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왕 연구원님, 북한이 왜 미한 연합군사 훈련 문제를 꺼내는 걸까요? 북한이 연합훈련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보는 건가요?
This is not just something they bring up every year. They bring it up more than once a year with every time.
북한은 1년에 한 번 이상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한국과 예정된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말이죠. 상대방이 훈련을 하지 않고 연합 전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상대는 당연히 이런 걸 원하겠죠. 저는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협상을 했었습니다. 당시 북한 측 상대와 논의한 내용 중에는 군사훈련 문제도 있었습니다. 북한 측은 우리가 왜 연합훈련을 더 축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연기하고 축소했던 훈련이었죠. 그래서 저는 북한도 자체 군사훈련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도 군이 대응태세를 위해 훈련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에 상응해 북한도 군사훈련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말하더군요. 웡 부대표님. 당신이 군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이죠.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클랭너 연구원님, 이런 요구에 우려하시나요?
Yes, it is. For the last four years, we've either canceled or downgraded or reduced.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수많은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수준을 낮췄고 또는 축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이 나온 1, 2년 동안 13개의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훈련의 감소는 연합군의 억지력과 방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훈련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처음에는 외교적 제스처로 또 그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 해도 우리 군은 억지와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왕 연구원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일까요?
Right. Well, I can't speak specifically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 departed government in January. But I will say,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정부를 떠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의 오랜 입장을 말씀드리면 연합훈련이나 준비태세에 대한 결정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내린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런 대화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동맹과 함께 오늘 밤 싸운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 방어 대비가 돼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가 있던 행정부는 훈련을 축소하고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황에 따르거나 북한이 솔직하게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북한으로부터 봐야 할 것입니다. 선의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이죠.
왕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적으로 외교를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게 북한과의 대화에 도움이 되었나요?
You know, as I said,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that decision was. It wasn't a gift. It wasn't simply to
앞서 말했듯이 그런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김정은이 선의 속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그런 결정이 대화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취지를 더 좋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지렛대를 줬습니다. 북한이 테이블에 남아있도록 하고 비핵화를 향한 로드맵을 정하는 데 필요한 대화를 하도록 장려책을 제공한 것이죠.
크랭네 연구원님, 한국에선 이번 달로 예정된 연합훈련도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까요?
No, but first of all, it's hard for them to be scaled back any more than they are.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취소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훈련 축소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방식도 군사 훈련이긴 하지만 실제 훈련만큼 좋을 순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훈련을 단축하고 규모를 줄이거나 취소했지만 그것이 안보나 외교 측면에서 북한의 상호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님 말처럼 북한은 동계와 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 취소와 축소라는 일방적 양보에 대해 어떤 것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통신선 복원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했는데요. 클링너 연구원님, 양측이 왜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Well, I think it's characteristic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very optimistic or projecting a sense of optimism.
그건 한국 정부의 특징입니다. 낙관적이거나 낙관주의 태도를 보이는 것 말이죠. 북한은 어떤 관계 개선이라도 매우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남북은 물론 미국과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교류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어떤 신호도 없습니다. 북한이 단순한 대화에 동의하려는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도 없는 것이죠.
왕 연구원님, 북한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Now, as far as preconditions, you know, I did see some reports that there have been some
전제 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최소한 특정 상품, 심지어 사치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정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것이죠. 그 보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양보와 회담 복귀라는 단순한 사실을 통해 이익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나라와 특정 상품을 논의하면서 보상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북한 당국은 진정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속에서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클링네 연구원님, 미한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의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생각하는 걸까요?
W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humanitarian aid and assistance and economic benefits. So, what many
우리는 인도주의적 원조나 지원 부분과 경제적 이익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식량과 의약품 지원은 제재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상황은 북한 정권과 그들의 정책 때문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우리가 백신을 보유하기 전부터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했죠. 북한은 한국이 제안한 1,100만 달러치의 쌀과 그 외의 것들도 거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제재를 완화하거나 큰 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안기는 것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양측 또는 모든 관련국들이 한쪽 조치에 맞춰 특정 조치를 취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협상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한국 정보당국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광물 수출과 정제유, 생필품 수입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선임 연구원님, 하노이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북 대화가 활발하던 당시에도 북한이 비슷한 요구를 했습니까?
Well, it was a different context. You know, to the extent that that report is accurate, what they said.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보도가 정확하다는 걸 전제로 하면 북한은 단지 대화를 위해 선행적 양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우리는 이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노이로 이어진 그 협상에서 북한이 했던 요구는 완전한 제재 완화였습니다. 그 대신 정의되지 않은 영변 시설을 대가로 내놓았었죠. 따라서 상황이 매우 달랐고 요구도 달랐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Well, we'll see. You know, I think there's it's not unpositive and unsignificant.
지켜봐야겠죠. 저는 북한이 1년여 전 끊은 통신선을 다시 연결한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양측이 어떤 논의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단순히 대화에 돌아오기 위한 양보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도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협상의 리듬을 만들어내기 위한 길을 계획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전에 서명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최근 전개를 분석하고 함께 대응하고 또 동맹으로 움직이는 데 매우 협력한다는 점입니다.
왕 연구원님, 만약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한다면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은 언제가 돼야 할까요? 영변과 그 외 추가 시설, 즉 알파의 폐쇄가 도움이 될까요?
Well, I think the big question there is what's the alpha? You know, the main issue with the offer that was
중요한 문제는 알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제안의 핵심 사안은 간단합니다. 영변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인 건 맞지만 전체에는 조금도 근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한 북한의 제안은 지속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미국과 전 세계가 자금을 조달하고 돈을 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알파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핵심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이해 당사국들이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최종 상태, 구체적인 상태에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물론 비핵화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들, 그것이 평화체제이든 경제발전과 제재 완화이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주의 활동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로드맵을 통해 모두가 합의한 최종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왕전 대북특별부대표 또 클릭너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예,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유엔이 평가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입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부품 또 기술 입수에 나섰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평가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6일 전문가 패널 보고서 요약본 초안을 입수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6일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북한이 영변에 실험용 핵시설을 여러 차례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복수의 시험이 실시된 것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촬영한 저기에선 사진 등에서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경수로 외부 공사가 완성된 것 같고 현재는 기자재를 설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5메가와트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니케이는 또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석탄 수출을 계속한 것으로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2월에서 5월 최소한 41번에 걸쳐 북한산 석탄 36만 4천 톤이 중국 저장성 닝보 저우산 지역에 수출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공식적인 정제유 수입이 7월 중순까지 연간 한도의 4.75% 수준이었지만 불법 수입이 늘고 있기에 2021년에도 북한의 정제유 수입은 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이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해상을 이용해 석탄과 다른 제재 물품의 수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계속됐으며 자동차 타이어와 부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 저택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와 건설을 위한 부품을 밀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렉서스 LX570 차량을 비롯해 100만 달러 상당의 고급차를 몰래 수입하는 데 중국 회사들이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를 위해 스피어 피싱 활동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당국의 발언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다만 코로나 봉쇄 조치가 유지되면서 제재가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의 랜섬웨어 공격을 돕는 해외 국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또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5일 발의한 제재와 랜섬웨어 중단 법안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피해자의 컴퓨터 체계를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입니다. 법안은 랜섬웨어 공격을 지원하는 국가를 랜섬웨어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테러 지원국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회기반 시설기관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의 표준을 마련하고 랜섬웨어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과 또 사용자의 익명성을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랜섬웨어 공격은 수많은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 법안은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런 범죄 조직을 은닉하는 정권과 범죄 조직을 막고 교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도 성명에서 의회는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관과 또 단체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해외 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최근 가뭄에 이은 북한의 폭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시달렸던 북한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유엔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6일 북한 홍수 피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 동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우려와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홍수 소식은 지난 한 달간 계속된 폭염에 이은 것으로 북한 내 식량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유엔이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그럼 박형주 기자와 함께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자연재해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식량 수급 사정 악화에 따른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최근 내린 비의 양 얼마나 됩니까?
네, 북한에 많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지난 1일부터입니다.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 1일 저녁부터 24시간 동안 평균 113mm의 비가 내렸고요. 특히 함흥시와 낙원군, 영광군 강수량은 최대 307mm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까지 함경북도 일부 지역 강수량은 580mm를 넘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호구로 강하천들의 물이 불어나 제방이 터지면서 1,172호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 및 침수되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수백 정도의 농경지가 매몰, 침수, 유실됐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이번 비가 9일까지 계속되며 이달 상순 기간 중 여러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해에도 큰 홍수 피해를 입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방문했던 지역에 또다시 집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함경남도는 황해도, 평안도와 함께 북한의 쌀 생산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곡창지대 홍수에 대비한 긴급 조치를 전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큰 수해가 발생했던 함경남도를 방문해 현지에서 재해 복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가을철 수확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가 북한 작황에 어떤 피해를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곡창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는 국지성 폭우라는 점을 우려했고요. 또 이번 폭우에 앞선 가뭄과 고온 현상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 연구원은 고온 가뭄 현상 때문에 홍수 때와는 달리 오히려 저수지에 물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반도의 지역 특성상 북한은 해마다 폭우와 홍수,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지면서 식량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수에 취약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생산 기반 시설과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들과 달리 북한은 자연재해의 한 건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 계획 UNDP 평양 사무소장입니다.
What the experts call the problem of resilience. A nation tries to build its own resilience at the
소바주 전 소장은 대부분 나라들이 정부와 지역사회 등 각 지역 단위 차원에서 자연재해 대비책과 복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소바주 전 소장은 재난 관리를 위한 기본 시스템인 조기 경보 체계가 부족하고 또 이에 대한 지역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산간 지역 주민들은 전혀 재난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또 북한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 피해에 속수무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많이 부족하고 농업 환경이 취약해서 큰 비 한 번으로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계 장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인력을 동원해 대부분의 복구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복구 자체가 더디고 오래 걸립니다. 소바주 전 소장에 따르면 산림 황폐화도 수해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림을 조성하지 않으면 수해를 막기 어려운데 황폐화한 산림 복원할 수는 없습니까?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한 건 식량난 에너지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땔감용으로 불법 벌목을 하고 부족한 식량 때문에 경사지를 밭으로 만들면서 나무들이 우거져야 할 산이 헐벗게 되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산림 복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해줘서 불법 벌목이 자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민들이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집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시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집 지붕을 비닐로 단단하게 덮고 묶어서 강한 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수구나 배수구가 막히지는 않았는지 보고요. 양수기, 손전 등 식수 등도 준비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곳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관련 질병에도 취약해질 텐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마철에는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장티푸스와 장염, 이질, 콜레라가 대표적인데요. 온도와 습도 모두 높아서 각종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음식도 데워 먹는 게 좋습니다. 조리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요. 설사 증상이 있거나 손에 상처가 있으면 음식 조리는 피해야 합니다. 홍수 발생 후에 물이 고인 곳에서 일할 때는 감염된 동물 배설물을 통해 전파되는 렙토스피라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작업복과 장화, 장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형주 기자와 함께 북한의 폭우 상황과 또 이에 따른 작황 문제, 반복되는 북한의 수해 배경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 일정 정도의 백신 저온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저온 보관시설이 필요한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보관 역량이 취약해서 관련 기술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5일 북한의 백신 저온 유통망 역량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을 담은 기고문을 공개했습니다. 나기 샤피크 전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장과 하버드의대 박기범 교수, 이대학 유니라이더 연구조교 등 3명의 전문가는 북한의 백신 역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북한이 일정 정도의 백신 저온 유통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의 평가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등이 198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내 아동 백신 접종을 추정한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평양에 위치한 국가 백신 저온 저장고를 포함해 지방에도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온 운반 차량과 냉장 설비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가 1980년대부터 저온 유통과 보관에 필요한 장비와 운반 수단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저온 유통망의 핵심은 끊기지 않는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04년 유럽연합 산하 시민보호와 인도주의 지원기구 ECHO의 자금 지원으로 50개 구역에 50개 태양열 기반 냉장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역지부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2006년 겨울에서 2007년 사이 대규모 홍역이 발생했을 당시 2007년 3월 기준 6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4월에는 10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며 북한도 효과적인 백신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역 발생 당시 통계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2500만 명 주민을 대상으로 단일 접종 주사의 경우 10일, 2회 접종의 경우 두 달 안에 접종을 끝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저온 유통망 구조는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이 요구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등 전달체 백신의 경우 전국적으로 재배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 온도 범위 내 백신은 저온 보관과 유통설비 일부 수리나 교체 필요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섭씨 영하 70도 이하와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가 각각 요구되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핵산 mRNA 백신의 경우 평양 등 일부 지역으로 유통 역량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기 샤피크 전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장은 6일 VOA에 핵산 백신의 경우 관련 장비 도입과 함께 가장 먼저 극좋은 백신 해동과 관련된 기술 전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only when it comes to Moderna and Pfizer, which is the mRNA vaccines. And this has a...
샤피크 전 소장은 만일 북한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필요한 극저온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북한의 저온 유통망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유니세프가 극저온 보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샤피크 전 소장은 또 섭씨 2도에서 8도의 냉장고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30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극저온 보관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뒤통수에 밭창고를 붙인 채 공개석상에 나타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지난 6월에는 수척해진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뒤통수에 반창고를 붙인 채 공개석상에 나타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북한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달 30일 북한군 지휘관 정치일꾼 강습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드러났습니다.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강습회 당시 발언하는 김 위원장의 뒤통수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살구색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보도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보면 반창고를 뗀 모습도 보이고 이 부위에는 상처로 추정되는 거뭇한 흔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염증이나 종기를 치료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수술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종의 종기, 염증 같은 것을 치료한 간단한 상처로 보여집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김 위원장이 전에 비해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5월 6일부터 한 달간 자취를 감췄던 김 위원장은 6월 4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날 김 위원장은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김 위원장이 손목시계를 착용한 사진을 근거로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스위스제 고급 시계를 왼쪽 손목에 착용하는데 지난해 11월과 달리 6월 4일 사진에서는 시계줄을 더 바싹 조였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도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을 인정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6월 25일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총비서 동지가 수척해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일고도 가슴 아파한 거는 나부터도 경애하는 청소 동지에서 수척해진 모습 봤을 때 우리 인민들은 대일 가슴 아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체중 감소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에서는 두 가지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하나는 고도 비만인 김 위원장이 당뇨와 고혈압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체중이 빠졌을 가능성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1, 2개월 새 10kg 이상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 씨 박사는 김 위원장이 모종의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 major health illness going on here. He's obese. He needs to lose a lot of weight. Doctors finally said we've got.
김 위원장이 건강 관리를 위해 일부러 살을 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이어트를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10 내지 20kg 뺐다. 그리고 이거 다이어트라고 본다. 어떤 병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건강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북한 최대 명절이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집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과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로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미 당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CNN 방송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후 김정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5월 1일 평안남도 순천 임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습니다. 2014년도에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9월 3일 평양에서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40일 가까이 좌치를 감췄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과 노동당 창건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10월 14일 김 위원장은 평양의 위성과학자 주택기구 완공식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한국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5월께 왼쪽 발목 복사뼈 부근에 물혹이 생겼고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유럽 등 해외 의료진을 초청해 물혹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 1월생으로 올해 37살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체중입니다. 지난 2012년 집권했을 때만 해도 김 위원장은 그리 비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배가 나오고 얼굴 살이 찌는 등 신체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김정은의 몸무게가 2012년에 90kg, 2014년 120kg, 2020년에는 140kg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8년 만에 50kg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키는 170c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키에 몸무게가 140kg이면 고도 비만에 해당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만 문제는 2018년 9월 20일 남북정상회 백두산 등반 때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남북한 정상 부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65살, 김 위원장은 34살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줄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군부대나 공장 기업소는 물론 병원이나 육아원에서도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술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만과 흡연, 음주는 모두 심장병 발병 요인입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심장병 가족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94년 82살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3년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북한 수뇌부를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스트로크, 즉 뇌졸중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at potentially could happen to him? Could he have a stroke?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북한 내부 권력 구도와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은 북한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전의 예수로 불리는 에밀 카폰 신부의 신원이 70년 만에 확인된 이후 이 카폰 신부의 희생과 사랑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폰 신부의 조카는 삼촌이 영광에 귀환을 했다면서 앞으로 삼촌의 값진 유산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군중 신부로 참전했다 전사한 에밀 카폰 신부의 조카인 레이먼드 카폰 씨는 70년 만에 삼촌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은 지난 3월 이후 넉 달의 시간이 경이로웠다고 표현했습니다.
It's been an amazing four months since March. Every time the phone rings, I keep wondering, gosh, what's this surprise going to be? It is just a...
카폰 씨는 5일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가 주최한 연례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또 어떤 뜻밖의 소식이 있을지 계속 궁금해진다며 그저 믿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접한 그 순간의 놀라움은 카폰 씨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합니다.
I really would have been less surprised if the Pope would have called me and said he's been declared a saint. Then...
카폰 씨는 삼촌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의 놀라움은 교황이 전화를 걸어와 삼촌이 성인으로 시성됐다고 한다고 해도 그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유해는 1953년 한국전쟁 전정협전의 일환으로 미국에 돌아온 1868구의 유해에 포함됐지만 신원 미상으로 남아있다가 약 70년 만인 지난 3월 5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카폰 씨는 삼촌의 신원이 확인된 이후 카폰 신부의 업적이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캔자스주 필슨에서 자란 동네 소년의 이야기가 캔자스주 전역에 펴졌고 미군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이후 카폰 신부의 업적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50년 7월 미 육군의 군중사제로 한국에 파견된 카폰 신부가 속한 부대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평안북도 운상까지 진격했지만 그해 11월 중공군에 포위됐습니다. 당시 카폰 신부는 중공군의 포위망에서 탈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를 마다하고 현장에 남아 부상병을 돌보다가 붙잡혀 압록강 남단에 있는 중공군의 포로수용소 캠프 5에 수감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도 카폰 신부는 부상자들을 돌보고 동료 포로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며 정신적 지도자로서 봉사했습니다. 결국 카폰 신부는 장기간 영양실조로 1951년 5월 23일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11일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카폰 신부에게 명예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앞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93년 카폰 신부에게 하느님의 종이란 칭호를 수여했고 카폰 신부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카폰 신부의 희생과 사랑은 포로 수용소에 함께 수용됐다가 풀려난 미군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카폰 씨는 포로 수용소에서 카폰 신부를 알게 된 많은 미군 용사들이 이제는 고령에 접어들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카폰 신부의 신원 확인 소식을 접한 뒤 얼마 전 생을 마감한 한 고인이 카폰 씨에게 한 마지막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The last things he told me. The last things he said before he hung up was, I'm so glad I got to live long enough that I can know that father's coming home. I'm so glad I lived long enough.
카폰 신부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며 그리고 마침내 인수를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 기쁘다는 게 고인의 마지막 말이라고 카폰 씨는 전했습니다. 카폰 씨는 오는 9월 카폰 신부의 유해가 하와이에서 고향 캔자스주로 돌아올 것이라며 영광스러운 기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폰 신부의 기환이 끝이 아니라며 오히려 카폰 신부의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값진 유산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폰 씨는 카폰 신부가 세상에 아주 큰 신발을 남겼다며 카폰 신부와 닮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남겨진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요즘 미국에서 일고 있는 수리권 보장 운동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173년 8월 9일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주에 있는 피사의 사탑 건설이 시작됩니다.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의 대성당에 딸린 종탑으로 높이 56m, 계단 251개, 무게는 14,500톤에 이르는 대리석 건축물입니다.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한 피사의 사탑은 팔레르모 해전 승리 기념으로 만들기 시작했으나 1178년 공사 도중 탑이 기울어진 것이 발견돼 공사를 중단합니다. 이후 1272년부터 1278년, 또 1360년부터 137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탑 건설을 재개해 사탑을 완성합니다. 특히 제1차 공사 후 탑이 기울기 시작해 제2차 공사에서는 기울어진 각도에 맞춰 수정을 가한 뒤에 건설을 재개했으나 기울기를 멈추지 못했고 제3차 공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게 된 원인은 지반 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흙이나 고운 모래 또 조개 껍데기 등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토질이 부드러운 남쪽 부분에 지반 침하가 발생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탑이 기울어지면서 남쪽 지반에 대한 하중이 더욱 커지게 돼서 침하가 더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935년부터 남쪽 지반 보강을 위해 지하수가 지반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주입해 사탑 주변으로의 지하수 유입을 방지했고 이후 몇 차례 보수공사를 했지만 결국 1964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사탑이 더 이상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는 안전상의 문제로 아예 사탑의 공개를 금지하고 최종적으로는 북쪽 지반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사탑이 더 이상 기울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간의 보수 작업 끝에 2001년 피사의 사탑은 일반인들에게 다시 공개됩니다.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합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항구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입니다. 북쪽의 조호르 해협과 남쪽의 싱가포르 해협을 두고 각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약간 분리돼 있습니다.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싱가포르는 조호르 술탄국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1819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했습니다. 영국의 인도 정부가 1858년부터 싱가포르를 관할했으며 1867년부터 정식으로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 군대가 말레이시아를 침공해서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1945년 9월 10일 일본이 항복한 후 영국군이 탈환할 때까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와의 다툼 끝에 연방을 탈퇴해 독립국가가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